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말해주는 바대로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죠. 이걸 두고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꼭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또 곡해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믿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들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신자됨이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자답다는 것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에 복이 있다고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하시고 일하신다. 그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 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한 내용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보편적인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믿음의 덕목이고 또 믿음의 실천이고 신자됨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행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라고 아마 기독교인 붙들고 다 물어봐도 누구나 그렇게들 답을 할 겁니다. 그렇게들 이제 박혀있는 게 믿음에 대한 그 상식적인 생각들인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원하신다. 이래버리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치 저게 이단의 말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셨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인간이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게 하나님 계획을 회방하는 것인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순종하려고 하는 거,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순종입니까? 묻고 항상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에 대한 어떤 그 답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오전도 이제 그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뜻을 세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한단 말, 긍휼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를 내가 불쌍히 해줄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불쌍한 처지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불쌍한 처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의 의미를 알아가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의 불쌍한 처지가 뭐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불쌍한 처지, 그게 뭐겠어요? 그 뭐예요? 예?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저주받은 자, 심판 아래 있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불쌍한 처지란 말입니다. 저주받을 자라는 거. 그래서 저주받을 인간됨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됨을 위해서 아침에 그 신명기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자, 그러면은 사람이 힘써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순종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또 역시 구약의 그 말씀대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가 돼요. 인간은 좋죠. 복받을 자 된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불쌍히 여김받을 처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인간이 순종할 자질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가면은 좀 얼떨떨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고 열심히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복받고 천국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제 어떤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천국 가는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 자, 그럼 또 의문을 하나 가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왜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겁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면 굳이 긍휼을 베풀지 않 됩니다. 다른 방법 많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긍휼을 아는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긍휼을 아는 백성 되게 하겠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의 복받자, 복받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에서 복받자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 율법으로. 율법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복받는 건 사실이지만 순종 못하면 저주받을 것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근데 인간은 순종이 실패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증거물이거든요. 결국에 순종에서 복받자 이 말은 우리 다 같이 저주받자 그 말입니다. 심판받자.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행하신 그 뜻,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뭐 생각해 보니까 순종 복받겠지. 그 생각 아래에서 복받을 순종하세요. 그 말이 결국 모두를 그 심판 저주를 밀어놓고 있는 그런 말을 모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용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식해서. 그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신자라는 그 존재는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신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도 긍휼을 아는 백성 신자다는 것.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알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왜 그토록 긍휼을 알게 하실까?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긍휼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긍휼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높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높이시다 경외합시다 그러면은 말은 막 하는데 뭔가 그 허공에 둥그름 잡는 것처럼 감을 못 잡아요. 왜? 하늘 안 보이니까. 목사를 섬기자 목사 살아 있으니까 너 보이니까 뭐 가서 뭐 좀 밥 사주고 뭐 어떻게 해주면 섬기고 이렇게 뭐 그냥 쉽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높인다. 그건 그냥 꽁으로 먹으려는 것이고요. 그렇게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긍휼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긍휼을 알지 못하면서 하늘 높인다 경외하는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은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 교회에서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을 높입시다, 경외합시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말들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인간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 그 1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일하신다. 그렇게 말은 하나님 높이게 하려고 높임 받으시려고 경외함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행하심을 지금 얘기하냐면요. 그게 앞에 12절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단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제 담겨 있어요. 자, 사람들은 다 그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인생을 이제 사는 것, 이걸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막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수고가 만족이 돼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형편이 딱 내 마음에 딱 들도록 채워져야 돼요. 모든 형편이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사람 모든 형편들이 내 마음에 딱 맞도록 딱 걸게 차려져야만이 이제 그걸 내가 누리고 먹고 하면서 막 즐거워 낙을 누리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는 게 내 입맛에 딱 맞는 상으로 딱 차려지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좀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게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나갈 노리는 게 선물이라면은 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공짜로 받은 것이다. 그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다 다른데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선물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통합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누리고 있을 뿐이야 받아서 이제 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수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다르다 할지라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와중에서 힘들게 이제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나름 편하게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차이가 난 말이에요. 다 차이가 나는 누구도 아는 문제입니다. 내 사는 것, 저 사는 것 달라. 다 아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아니할 때에는 아니 나는 조금밖에 이렇게 조금 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 뭔가 차이가 나는 느끼는 것이고 그걸 느끼면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행하다.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물이라는 것이 지워져 버릴 때에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궁휼이 자체 것도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불행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한탄만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 하나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그냥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선물로 봤을 때에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냐 하면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감사함이라는 게.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은야 뭐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힘들게 고생을 먹고 산다면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 이거 선물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 선물이 여러분 좋아라고 선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아라고 선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아라고 해. 자, 어쨌든 뭐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좋아라고 선물 주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 좋아라고 선물 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아마 이런 생각,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날 구원하려고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 좋아라고, 날 위해 주신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그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구원 속에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게 하겠다. 너를 그 도구로 내가 삼겠다. 그 뜻이죠. 그래, 선물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위해서 선물 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 이거 착각을 해요. 선물 그러면 나 좋아라고 주신 것이로,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준 하나님 행하신 의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 좋아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나 좋아라고 주신 것인데 왜 순종하지 않은 가도 두십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 좋아라고 일하시는데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왜 먹기만 놔두십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무지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 없다. 무엇을 막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 굉장히 독불장군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자기밖에 모른다. 하나님 자기 영광밖에 몰라요. 애당초 우리를 인간을 세상을 지은 게 그 목적이에요. 선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다.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결국 목적은 은혜의 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런 답이 깔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싫어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뭐 지옥 갈 사람이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옥 갈 너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으로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인간은 뭔데? 나는 뭔데요? 이렇게 따지다 한 대 맞는 거죠. 또 에베소서 3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제일 미말, 제일 작은 자인데 이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나 못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바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려고 바울 너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구원이 아니다. 날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 그걸 바울이 알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삶이란 게 그 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날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삶으로 끌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낙을 누리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 끌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뭐 잘났어, 내가 잘한 게 있었어, 어떤 좋은 게 주어지고 이런 방식은 그 안에 담겨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소유가 많고 적든지가 그걸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각에서 보지를 않으면은 마치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만큼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인생에 낙을 누리는 게 있다면은 그것도 내가 좀 그만큼 잘한 게 있어가지고 복을 주신 거겠지. 그렇게 갖다 붙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보상이에요. 잘한 거에 대한. 선물과 보상은 다릅니다. 선물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보상은 일한 거에 대한 삭시예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로는 선물을 주신 분의 은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보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받았다는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선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다 다르지만은 그 모두가 다 내가 볼 때 좋건 나쁘건지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선물이었다. 너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기 위한 선물이다.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날 위한 것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는 못 살고 저는 잘 삽니까? 이런 의문만 자꾸 이제 드러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것은 인생을 즐기고 살아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한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간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했죠. 그런데 긍휼을 알아야만이 높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이걸 알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 이런 나에게 나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 감사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긍휼이다. 이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되어지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신자됨으로 나와졌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긍휼을 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은총의 결과물, 열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주시고 저만큼 주시고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의 말처럼 저 미말에 있는 그런 나 같은 자, 나에게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먹고 마시게 합니다. 거기에서 긍휼을 배우는 거죠. 날 불쌍해져서 이런 답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예요. 은혜와 긍휼의 나라.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그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덕분에 천국에 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속한 자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나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세상이 먹고 사는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 좀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완료, 완성된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몸은 여기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떡 앉아가지고 하늘에 앉아서 그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게 지금 발버둥치고 살고 인생을 한번 내려보자 그 말입니다. 그 의의 나라에서 이미 하늘에 앉힌 바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마시든 뭘 누리고 있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닐 거예요. 하늘에서 쳐다본다면.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건 네 하는 거 봐가지고 뭐 좋은 것 쪽 나쁜 것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이란 개념 속에서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받고 좀 잘 살고 그러려면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일한 것도 없이 선물 받아 누리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그래서 은혜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그 방식을 세워두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버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그 방식에. 내가 뭐 한 것이 있으면 더 주시고 한 것 없으면 덜 주시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 봐서 뭔가씩 달라진다면은 긍휼을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긍휼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 심판의 때의 이 세상의 이제 모습이죠.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받고 롯의 때 유황불로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을 때 그 세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게 같아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일상생활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거였어요. 이건 지금 이 때도 계속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먹고 마시는 게 죄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시집 장가 좀 더 잘 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다 거기에 틀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시집장가 잘 가고 사고팔 교회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삶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심판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 이길 수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심판 이기는 거.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신 거예요. 궁휼이에요. 궁휼을 받았다. 심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휼을 모른다면 그 말은 자기의 불쌍함, 자기의 존재성 이걸 모른다면 세상은 뭘 한다 할지라도 심판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서. 수고함으로 막 세상 낙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심판 아래 잠시 잠깐 누리는 즐거움, 쾌락 그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궁휼을 제쳐두고 이 하나님의 궁휼하심, 불쌍한 이 베풀어진 그 궁휼을 우리가 빼놓고 자꾸 세상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야, 저 형편 좋으면은 내가 좋을 것 같다, 인생이. 늘 그런 착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붙드시면서 긍휼로 끌어가시는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긍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쌍한 실체, 넌 죽음의 존재 이걸 계속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자, 그 본질에서 네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는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긍휼이 있다. 너는 그 긍휼을 높이면 돼. 그게 하나님 행하심이 담겨있는 뜻이에요. 근데 뭐 말씀대로 삽시다, 신앙 잘합시다 이런 뭐 말만 하고 있다면 도대체 뭘 어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긍휼 관심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 그 관심 없어 그것이거든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데 궁휼 뭐 그거 신경 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오직 거기에 목적을 놓으려는 것은 결국 심판만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을 베푸시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전도서 뒤에 넘어가면 5장 19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런 내용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도 그런 재물과 부유를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팍 들 거예요. 재물과 부유가 아닌 선물이라면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왜 안 주나? 이런 설스만이 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말 자꾸 내가 받는 것만, 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래 네 것 아니냐 그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네 것 아니야 그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부유의 선물이니까 이것 가지고 네 까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네 끝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사람을 차별화하고 높고 낮은 것을 다 갈라놓지 않습니까? 현 지금의 세상이라는 게. 돈이 많고 적건 물론이고 회사 지위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한 말. 갑질은 이제 아예 뭐 흔한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말하는 우리가 야 나도 좀 가져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 이 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진 것이 적든 많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정된 신분이 있습니다. 이거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신분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먹고 마신다 해도 생명에 속한 대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뭘 마시고 뭐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에 속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먹고 마시는 게 못하다. 뭐 소유가 적다. 괜찮은 겁니다. 그게 신자의 당당함이죠. 그게 신자 위상이고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낙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먹고 마시는 낙이 아니고. 그런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 세상에 없는 그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부잣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죠. 거지가. 부자도 먹고 마시고 나사로도 먹고 마셨고 같이 했습니다. 질조 달라져 먹고 마시는 수준이. 우리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근데 누구 인생이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나사로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하늘에서 봤을 때 나사로죠. 부자가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말 그대로 낙을 누렸죠. 인생에. 나사로는 개가 와가지고 헌대를 핥을 정도로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더라. 오전 얘기한 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되죠. 둘 다 부자 나사로 둘 다 차례가 되어가지고 부름받아 가는데 달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려진 것이죠. 부자의 그 호화로운 그 낙, 이것이 하늘에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호화로움은 한때의 즐거움으로 끝났고 그 끝남 뒤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낙을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에 속한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았을 뿐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반면 나사로는 생명에 속한 자로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가시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그 예수 안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궁휼하십니다. 궁휼이시다. 이걸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낙이에요.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 그 감사함 속에서는 결국은 먹고 사는 모든 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는 낙이 있습니까? 낙. 나는 낙이 없어. 뭐 그렇게 한탄할 분이 뭐 있을 거예요.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뭘 봐도 희망이 없고 아, 낙이 없어 나는. 뭐 헛살았어. 그러면 그 한탄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 그것이 한탄은 나와요. 난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정말 그런가. 그 시편 37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모든 죄 가려진 사람이죠. 이러한 의인의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유 눈에 보인 것으로는 낫고 못함에 판단이 안 돼. 의인, 여호와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 그것만으로 의인은 나은 거야. 그 얘기죠.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 되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낙이 되어서 이러한 낙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높이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세상을 보고 많고 적음을 따져가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그런 것밖에 모르는 저희들이었는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 산 자 되었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함이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